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이 에서와 야곱이 만난 이 광경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5주 만에 야곱 강해로 돌아오게 되었죠. 지난 우리 창세기 32장에서는 거기에 기록된 그 야곱의 얍복강 씨름에 관해서 제가 4회에 걸쳐서 살피면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서는 그 야곱의 발자취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몇 개의 그 산등성이를 넘는 등반을 했는데 제가 지난 4주 동안에 야곱 강의를 잠시 멈추게 되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 힘든 등반 아직 못 다 하신 분 있으면 지난 4주 동안 다 하셨죠? 오늘 본문으로 나가도 되겠죠? 아무도 당황스럽게 하시네요. 예.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더듬겠습니다. 제가 한번 잘 간략하게 기억을 돕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이렇게 기억을 상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야곱이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무서운 에서, 자기 형 에서를 마주쳐야 하는 그런 현실의 위경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건져내시옵소서. 굉장히 절박하게 드린 기도이죠.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경에 닥치면 하나님 날 여기서 구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죠. 근데 그 밤에 강가로 찾아온 야곱을 찾아온 어떤 사람과의 씨름이 이제 벌어졌고 그것이 감행되면서 야곱의 기도는 건져내시옵소서에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축복하소서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이 위기에서 건져지는 것 이상의 축복, 즉 영적 축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런 것이죠. 내가 내일 당장 죽더라도 내 인생이 지금 내 이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되겠구나를 자각한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수준이 여기서 끝난다면 내 인생은 더 나아갈 길을 가지 못하고 죽은 것이다를 절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씨름과의 씨름이 벌어졌고 결국 야곱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겼다라는 그런 판정승의 내용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으면서 그 씨름을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팔을 들어주신 것이죠. 영적 승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승리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승리란 항상 그 다음 길을 보여주고 그 다음 등성이를 넘게 하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영적 승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차례의 영적 승리라는 것은 우리를 황홀하게 하고 우리를 자아도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더 진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승리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어떤 사람은 누구였다고 했죠? 먼저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하여 이겼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사람들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을 이겼다라는 것에는 야곱이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측면도 들어가고 또 자기 형 에서와의 그 내적인 씨름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어떤 그 극복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고 또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고 형만 편애했던 그런 아버지와 어렸을 때부터 일어났던 그런 아버지와의 그런 씨름 그것에서 또 이겼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죠. 특별히 이제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죽음에 임박한 그런 절박감 속에서 죽음의 사자와도 싸우는 그러한 싸움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즉 내가 하나님께 호두알 같은 자아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이기실 수 없고 또한 나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바로 그러한 비밀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삶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야곱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에서 자기 엉덩이 뼈가 가격을 당했죠. 그래서 골절이 일어났고 그 씨름이 끝난 그 장소 브니엘을 지나갈 때 떠오르는 해는 분명하게 휘황찬란하게 비쳤습니다만 앞으로 자신은 그 하체를 절뚝거리면서 살아야 하는 그 남은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넘어야 할 세 개의 능선을 함께 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절뚝거리면서 살아야 하는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은 살아생전에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질그릇 이상 무엇도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 자아의 흠을 자기 자신의 약점을 다 내려놓고 고백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를 깨트리는 행위가 수반되는 그런 씨름을 싸웠고 그럼으로써 자신은 금간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인간 모두는 금이 간 질그릇입니다. 아무도 나는 금그릇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하거나 금이 가지 않은 그릇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나에게도 승리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변화되지는 않을지라도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파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틈을 통해서 내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담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틈을 통해서 다시 틈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여 비출 수 있다. 성가대가 지금 막 찬양했죠. 나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용하신다.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약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반사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넘어야 할 능선은 이러한 금간 모습들을 보고 내 자신이 스스로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자아와 자기 의로서 깨진 금을 메우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적인 자아의 강화는 언제나 자기에게 신념이 되고 자신의 오름을 정당화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내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빛을 차단하고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바리새인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에 역행하는 종교적인 아이러니를 발생시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폈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에서를 만나야 하는 현실로 돌아온 야곱의 그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잘 보셨습니다만 이제 홀로 센 밤의 역사가 다 끝났고 야곱은 이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현실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해치려고 달려오는 에서와 만나야 하는 현실입니다. 적어도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또 한 현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 또 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밤새 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싸워서 이긴 현실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이죠. 밤새 어떤 사람과 싸워서 이긴 그 사람이 이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 맞닿아서 진정한 영적 내면의 승리를 체험하면서 에서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내적인 강인함이 이루어진 그 현실. 그것은 밤새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눈을 떠봤더니 밤새웠으니까 눈을 뜰 리는 없었겠지만 에서를 만나려고 이제 가까이 갔더니 지금 이제 이것이 또 두려운 것이죠. 이 두 현실이 지금 중첩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이 두 현실이 지금 겹쳐지는 순간을 맞이할 때 이제 모든 그 상황의 주도는 야곱에게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다 일구어 주신 그것이 야곱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행동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중첩된 현실 속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창출되느냐 아니면 창출되지 못하느냐 거기에 갈림길에 서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밤새 싸우면서 내가 승리하고 또 그것은 그냥 환상적으로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게 임했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한 것이고 그 현실은 엄연히 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현실을 자꾸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그런 현실에 자꾸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쏠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현실이 만난 그 새롭게 창조되는 그 현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두 현실이 어떻게 영적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을 화목하게 하는가, 화평하게 하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몇 가지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첫 번째 행동은 이것입니다. 에서를 만난 후에 야곱이 일곱 번 땅에 굽히며 인사를 합니다. 누구에게 일곱 번 절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절에 다닐 땐 죽은 자에게는 두 번 반 그리고 부처에게는 세 번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일곱 번까지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절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일곱 번 땅에 굽히며 인사를 했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웬 비굴?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야곱이 역시 약하구만.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인사를 하다니 여기서 야곱이 무엇을 보십니까? 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흠이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야복강에서의 씨름을 승리한 야곱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안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게 승리의 팔을 들어준 사람이야. 하나님 당신 알아? 나는 알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도 떳떳해야 하고 그리고 어디서도 나는 당당해야 돼.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일곱 번 땅에 머리를 대며 인사하는 야곱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보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이 에서에게 나는 당신을 예우합니다라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나는 당신 앞에서 무장해제입니다 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일곱 번 땅에다 머리를 대는 동안에 에서의 실력으로 칼을 뽑아도 몇 번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 어떤 진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진실 앞에 내 자신을 숙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당당한 것입니다. 약한 모습처럼 보이죠?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진실 앞에 무언가 더 당당하고 무언가 더 메시지가 있다라는 그런 자신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날 벌써 20여 년 전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 축복권 따내온 사건 다 기억하시죠? 자신이 인위적으로 쟁취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용서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야곱에겐 이미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에서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태도는 에서에게 선물을 주는 과정에서 사용한 어휘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 그 500수십 마리의 그 소와 양과 그 가축들이었습니다. 아주 중동지방에서 귀한 선물이죠. 그 선물을 받으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물이라는 그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형님께 드리는 축복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예전에 팥죽 한 그릇으로 내가 따먹은 그 장자권, 아버지를 속여서 받아온 쟁취한 그 장자의 축복, 이것을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받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야곱의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형과의 화해가 중요하고 자신이 먼저 화해한다라는 그런 자세를 열고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자신이 거기서 당당하고 멋지게 보이고 준수하게 보여야 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은 화해 이전에 그가 자신이 드리는 축복의 선물을 받아주지 않더라도 자신이 상처를 준 형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해야 할 도리이다 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싸워서 이김으로써 그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됨됨이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보세요? 야곱의 성숙해가는 과정을 보는 것이죠. 이러한 야곱의 됨됨이 위에 형과의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두 사람의 화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에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앞으로 나가서 그에게 절을 하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놀랍게도 에서가 달려와서 막 목을 이렇게 엇갈리게 껴안고 그리고 뽀뽀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도 함께 울었습니다. 4절에 보면 서로 운이라, 함께 운이라라는 뜻이죠. 놀랍게도 에서에게 그 화가 풀려있는 그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에서가 언제부터 화가 풀렸을까?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서는 야곱을 해칠 마음이 조금도 없었고 오히려 야곱을 위하고 배려해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야곱이 주는 선물도 사양하면서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미안해하며 관건하는 그런 야곱의 자세에 감명을 받았는지 그 예물들을 받았습니다. 가족 소개도 다 했죠. 이제 에서와의 모든 관계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도 돌보셨지만 뭐 거칠게 돌보셨죠. 얍복강가를 통해서 또 라반의 집에서 그 숱한 고생의 날들을 통해서 야곱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를 돌보시기도 했습니다. 에서의 배후에서 그를 돌보셨기 때문에 에서에게도 많은 재물과 가족들을 허락해 주셨고 거할 수 있는 땅을 주셨고, 그래서 에서 입장에서는 야곱의 풍성함이 그렇게 부럽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화해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서로를 돌봐주셨던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화해는 하나님의 중재로 일어날 때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당신 잘못한 거 인정하지. 그래, 나 인정한다. 그렇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정해서는 그 화해가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고 나의 마음의 됨됨이를 고치셨고 나의 자세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까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셔서 화해를 이루신 것이고 그 화해는 영원한 화해로, 잊혀지지 않을 화해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만남 속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야곱의 특별한 한마디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이 10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10절 후반부 한번 보시겠습니까? 청하건대부터요. 한번 보십시오.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제 설교 원고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에 볼드체로 되어 있고 거기에 하이라이트까지 칠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아, 이건 또 웬 다른 형태의 비굴?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부가 지나치구만. 그렇죠? 야곱의 이런 그 말들이 우리에게 아부요, 비굴이요 이렇게 들려지는 것은 우리가 성경 전후의 맥락을 잘 깨닫지 못하라는 것도 그 반증이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내 마음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 말을 들으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야곱의 이런 고백이 과연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비굴하고 아부성 있는 발언으로 들려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정적으로 볼 것인지 긍정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실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고 내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 감동을 시키고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여는 선택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야곱의 말을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런 말을 진정한 화해 과정으로 가는, 화해로 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으로 들려져야지 이것이 야곱이 형 에서를 가식적이고 어떤 달콤한 말로써 그 상황을 때우고 넘어가려는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전날 있었던 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큰 그 결과로 큰 영적 체험의 감동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우리와 다른 점일 수 있겠죠. 야곱은 지금 큰 영적 체험의 그 승리 속에 자기의 존재가 분명히 살아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임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두려운 현실로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무서운 형이 자기를 환대하고 이해를 하고 친절을 베푸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에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본 것이죠. 야곱과 에서의 화해는 야곱이 하나님을 뵙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으로 그 진정성이 확립이 됩니다.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깨어진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만일 누구라도 이 찬양을 달콤하고 낭만적인 그냥 가사를 읊는 것으로 해오셨다면 야곱의 말은 당연히 가식적으로 들릴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그 동기라든지 그 동기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의 열매라든지 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고 자기 자신이 체험했다면 그러면 그 고백과 같이 야곱의 말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야곱의 이 말은 매우 감동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돌리고 그리고 옆에서 보고 그리고 한번 구부려서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곧게 보고 곧게 해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주변에 형제자매의 얼굴을 아무리 보아도 그 얼굴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한번 옆에 분을 보세요. 징그러우시죠? 아내가 남편을 보고 당신의 모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뵙는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나는 당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다. 자식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다.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또 교우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감흥과 그런 실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또 우리의 지역사회는 변화되는 건 시간 문제겠죠. 우리의 현실적인 관계들 속에서 이런 많은 화해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가 그냥 사랑스러워 보여야만 친하게 지내고 화해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상해 있고 괴로워하고 고슴도치 같아서 찌르고 하는 그런 관계이라 할지라도 그걸 그냥 인정하고 화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해요. 야곱이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체험이 그런 맥락의 체험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이것 위에 우리의 새 삶이 열리고 지어질 수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시고 거기에 우리의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상태로는 화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와 깊은 화해의 진정성이 느껴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화해의 큰 축복의 봉우리로 더욱더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서 역사하신다라고 믿을 때 상대에 대해서 더 큰 신뢰를 보낼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데 내가 무슨 속에 자원이 있어서 어떤 신뢰를 그에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믿어라고 말을 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아야만 그러한 말을 진정성 있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시발점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뭐 약복강에서의 씨름입니다. 하나님 체험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상대로부터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현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체험은 환상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영적 쟁취의 결과로서 내게 실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주어진 것 또한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제목을 화목, 하나님이 보이는 현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화평을 추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로 구별되었고 내가 영적 비밀을 맛보았다라는 그런 야곱의 삶 속에 일어난 거룩함,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 마주하여 홀로 영적 씨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신자들이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적으면 한 번, 뭐 우리가 두 번, 세 번이라도 이런 홀로 영적 씨름을 갖는 그런 치열한 그 영적으로의 삶으로 나아간다면, 그러면 저는 오늘날과 같이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불명예적인 이름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 오셔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어떤 내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내용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도 화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서로 오해가 일어나면 끝까지 평행선을 긋고 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과의 이 치열한 싸움이 있기를 바라고,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불사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바로 이 필수 과정이 정말 감당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잘 읽어보면요, 화해의 또 다른 측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의아한 결말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야곱이 에서의 제안을 어쨌든 간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떠나온 그런 자기가 떠나온 세일 땅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핑계를 대죠. 가족들과 짐승들이 너무 지쳤기 때문에 천천히 갈 테니까 형 먼저 떠나시라고. 뒤쫓아서 내가 세일 땅으로 가서 형님과 합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야곱은 뒤에도 보면은 세일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잠시 머무는 시간을 가졌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이 에서의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것은 야곱이 가라고 명함을 받은 땅은 세일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야곱은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어머니가 또 할아버지가 살았던 고향 땅이기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에서가 지금 가자고 하는 땅은 에돔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뭐 물론 야곱이 목적지와 세일 땅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세일 땅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고, 자신도 그 고향 땅으로 가야 하는 것이 자신의 남은 인생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길이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슬쩍 에서를 따돌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제 지난날의 갈등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이제 화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받아들였고 함께 살기 이제 원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에서가 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서로 다른 성격, 다른 인생관, 서로 다른 자기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한 곳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법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시사합니다. 함께 살아야만 너와 나의 화해가 진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함께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죠. 그러나 꼭 그럴 수 있지도 않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화해하지도 않았는데, 진정한 화목의 관계가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서로 보지 말고 그리고 각각 자기의 길을 가면서 살자, 이것은 아니죠.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화해의 속성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와의 화해가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각자가 자신의 길을 가야 할 때는 서로가 다른 길을 가더라도 함께 들어간 화해의 세계는 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인간적인 측면으로 오용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들을 드러내놓고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법률적인 그리고 완벽주의적인 그리고 또 이상하게 이렇게 원칙적이고 법정적인 그런 어떤 스타일이 이렇게 자꾸 배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꼭 법정에서 밝히듯이 자기 잘못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밝히고 그리고 그 끄집어낸 것을 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스타일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완벽주의죠. 원칙주의죠. 율법주의죠. 물론 그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자신들의 그 분열된 상황을 인간의 이성으로 잘 정돈해서 끄집어낸다라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끄집어낸다고 한들 어지럽고 분열된 이런 생각과 사고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는 대책이 세워지는다라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끄집어내고서는 더 큰 파괴적인 비극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 원인을 따져서 해결하자, 그러면 결국 상대를 더 아프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간절히 원해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비밀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서 사랑이 넘쳐나면 따지고 싶은 마음이 일단 없어집니다. 그냥 용서하고 싶어집니다.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화가 났는데 무릎 꿇고 들어오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그리고 목록에 적어놨던 거 쭉 펼쳐서 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따지는 부모 있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화해가 성립이 되면 죄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물고 또 물고 그렇게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사랑이 생기다가도 상대의 허물을 덮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달아납니다. 상대의 허물을 덮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도 늘 기억하죠. 그 사람의 잘못을.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는 누가 잘못했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먼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가가 문제이고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 덮어지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 잘못의 경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도토리 키재기만큼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제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니까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보기를 열망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나의 삶의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라. 아까 제가 야곱의 삶에서 잠깐 얼핏 말씀드렸죠? 야곱이 그 진실로 에서에게 나아가는 그 화평해주고 싶은 그 진정성, 그리고 나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께 승리의 팔이 들려진 그런 영적 축복의 주인공, 거룩함. 그 화평함과 거룩함 때문에 에서의 얼굴에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바로 그 현실,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화평과 거룩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궁극적인 선물로서 화평과 거룩을 내게 입혀주셨다, 이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아니고 내가 화평하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의 거룩함을 견지하고 더 그것을 갈망할 때에 내가 주를 보는 궁극적인 축복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 이 순서를 바꾸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가치관이 다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로 잘하면 내가 얻는 것으로 궁극적인 그런 그 지점을 목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축복을 받거나 뭐 저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갔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우리의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큰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게인스빌 교회가 화평과 거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화평과 거룩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거룩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감으로써 우리가 다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된 에베소서의 그 증언대로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함께 나아가는 그 길을 얻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다라야 할 바로 그런 여정의 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씨름을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만큼은 혼자 싸우는 것입니다. 같이 누가 동반해서 싸워줄 수도 없고 도움을 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됩니다. 주님이 내 엉덩이 뼈를 치시더라도 나의 영적 축복을 향한 갈구가 야곱과 같이 그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나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영적인 여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그 축복으로 충만하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